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당신의 이끌어가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아버지는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부름에 아버지와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버지의 그 양과 같이 아버지의 우리도 주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삶 아버지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께서 이루실 일들과 회복시켜 주실 일들 아버지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말씀들로 저들 가운데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스겔 4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3절로 17절까지 주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이전까지 성전의 내적 또 외적인 어떤 그 규격들에 대하여서 다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에스겔 43장 13절에서부터 46장까지는 부가적인 그러한 것들의 설명들이 이어지게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시는 그러한 규례들,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신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뒤이어서도 다루겠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룩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처음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나와져 있는 것은 이제 성전 앞에 있었던 번제단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43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그 번제단에서 드려질 봉헌의 규례들에 대하여서 다룹니다. 오늘 우선 번제단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번제단은 내 죄 대신 죽을 희생제물을 올려놓음으로써 죄사함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알 수 있는 번제단의 크기와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선 13절 중반 이후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제단의 가장 밑 받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번제단을 생각할 때 밑받침이 있는 3단의 어떤 케이크와 같은 모양이라 그리 생각하면 조금 연상하기 쉬울 것입니다. 번제단 석단으로 되어져 있지만은요, 사실은 본디 맨 아랫단에는 그 번제단을 받치고 있는 밑받침이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중반 이후부터 보시면 제단의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들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의 밑받침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밑받침은 번제단의 가장 기초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 이제 석단에 그러한 번제단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 즉 54cm 정도 되어졌고요. 너비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가장자리에는 그 절반 정도에 되는 턱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제단들에 대한 설명이 14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번제단 제일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고 중간층은 네 척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가 한 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가장자리의 너비라고 하는 것은 아랫단이 더 넓은 것을 말합니다. 윗단보다 아랫단이 넓기 때문에 그 윗단과 아랫단의 차이가 한 척 정도 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제일 윗단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순뿔이 넷이며 최상단층의 높이가 제일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최상층의 번제 드리는 층의 경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모퉁이에 이제 뿔이 올라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요, 평면도를 연상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번제단은 제일 위쪽에 있는 제단부터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각 측면의 길이가 12척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 두 번째 단에 대하여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17절 초반에 보시면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한 척이며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척 위에 있는 최상층보다요 한 두 척 정도의 그 길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중간층에는 또 다른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부터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있었기 때문에요. 제단 맨 위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단의 방향을 동쪽을 향하여 그렇게 내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제단의 방향, 성전이 있는 서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이제 제사하는 그러한 방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요. 주요한 출입구가 성전의 동편 출입구였기 때문에 이 번제단의 계단 역시도 이 층계 역시도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그 계단을 낼 것을 지시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성전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번제 제사를 드려야 했음을 우리가 또한 그 위치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 외에 조금 더 깊은,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간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에스겔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번제단의 크기는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때에 만들어진 번제단보다 사실 작은 크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은 또 노스로 단을 만들었다. 그 단의 길이와 폭은 각각 9m였고 높이는 4.5m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번제단의 크기보다 컸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제단보다도 훨씬 큰 크기의 번제단이었고요. 또 노스로 만든 제단이었습니다. 오늘은 노스로 만들었다, 덮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 작은 제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본문 준비하면서 들은 생각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크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제일 중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자세히 다루고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지만은요, 하나님이 당신께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하여서 가장 중히 여기시는 것은 얼마만큼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하게 드려진 삶의 그 제사를 그 영광을 삶의 자리로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노스로 만든 제단이든지 나무의 제단이든지 그리고 크기가 작든지 크든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받으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크고 광대하시며 통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정성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러한 크기와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안에서 거룩과 최선을 다하여 제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전의 것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요. 여러분,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꾸준하게 지적하셨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였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다 지키기는 하지만 결국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난 이후에 그 나머지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한 그 문제들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크고 높고 화려한 제단에서 제사했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제사를 통해서 얻은 거룩과 정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삶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제사하여서 내 죄를 사함받고 주의 거룩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성전 그 바깥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난 후 내가 다시 외벽의 문을 통하여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주를 향한 모습을 지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제사의 크고 화려함을 뭐 더 이상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함에 있어서의 거룩과 정결함의 그 제사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을 삶의 자리로 꾸준히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두 번제단의 그 크기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는 이러한 번제단의 피 흘림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에 필요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곧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금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희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때에라도 주님 찾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구약시대의 이 제사의 여러 가지의 규례들을 보며 우리가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배의 거룩함과 삶의 거룩들이 잘 이어지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감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에스겔에게 번제단의 크기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사함이 있으려면 당시에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했고 번제단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의 크기가 이전 솔로몬의 때와는 비교하였을 때에 작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던지 크던지 높던지 화려하던지 결국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번제단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셨던 제사 받으셨던 하나님은 모세의 때나 솔로몬의 때나 이제 에스겔이 본 그 회복의 때에나 여전히 동일하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정하여 주신 그 번제단의 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번제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할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는 우리가 그것을 잘 적용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 특별히 이제는 피 흘림의 제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주님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더욱더 늘 예배하며 바라기는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과 정결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들이 삶의 자리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이어져가는 은혜들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주의 친자녀로 친백성으로서의 어긋남 없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 받은 은혜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라도 주의 백성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위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